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앞쪽에 있는 책,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요, 예배의 기원인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명령하신 제사법 이런 것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가져야 할 다양한 요소들, 또 우리 예배가 가져야 할 참된 모습들, 그런 의미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쭉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쭉 따라가시면서 구약에서 명령이 되고 있는 이 다섯 가지 제사법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렸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이 구절에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다섯 가지 제사법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세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7절은 번제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불로 살라 드리는 제사, 영어로는 burnt offering, 이렇게 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는 소제에서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 영어로는 cereal offering, 영어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더 쉽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2장은 소제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3장에는 화목제에 대하여서, 그리고 4장 1절에서 5장 13절은 속죄제, 마지막 5장 14절에서 6장 7절은 속건제에 대하여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서대로 기록이 된 이 구약의 제사는 각각의 목적과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제사의 모형 중에 왜 번제를 1장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소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번제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번제가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일반적인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한 날에는 더욱더 빈번히 드려졌습니다. 거룩한 날에는 아침과 저녁뿐만 아니라 더욱더 빈번히 자주 드려졌다. 그래서 구약에 명령되어 있는 제사 중에 가장 일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주 종종 빈번히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번제다. 이 제사가 각각 기록된 순서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번제는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빈번히 드려져 있는 일반적인 제사였기 때문이고, 그 뒤에 소제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소제, 그리고 세 번째 소개되는 화목제, 이것은 번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물로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짐승이 됐든지 아니면 곡식이 됐든지 어쨌든 음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순서로 이어지고 있다. 또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그런 공통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또 그 깊이 있는 의미까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말씀이 이 순서대로 쓰였는가, 왜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참 아름다운 뜻들을, 오묘한 그 숨겨져 있는 의미까지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된 순서를 여러분께서 좀 더 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 쉽게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의미를 알고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의미를 기억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이제 번제에 대하여서 그러면 그 과정부터 제가 여러분께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7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면서 번제에는 여러 가지 짐승이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소나 양으로 드려질 수도 있었고요. 염소로도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절 뒷부분에 보시면 때때로는 이 새로 비둘기로도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소나 양으로 드려지지만 염소나 때때로는 비둘기까지도 드려질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 드려지는 이 짐승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이 짐승들은요, 공통적으로 흠 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소나 양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일 경우에는 흠 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이 짐승들 전체가 제단에서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다. 자, 흠 없는 수컷 짐승이고 번제물 전체가 제단에서 태워서 드려져야 했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제단에서 태워져 드려졌기 때문에 번제,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려진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장소나 이런 명칭보다는 이 제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누구의 손에 의하여서 어떻게 준비되고 드려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3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번제는요, 이 예배,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회막문으로 자신이 드릴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생축 가축 중에서 소나 양 어떤 것이든 예물로 드릴 것을 회막문 쪽으로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것으로부터 번제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데리고 왔어요, 흠 없는 수컷으로. 그리고 4절 어떻게 합니까? 회막문에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짐승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탁 추리고 골라서 그것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온 다음 거기에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누가요? 이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여기 3절, 4절 굉장히 짧은 두 구절의 말씀으로 이 모든 장면을 요약하고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절차가 그냥 아무 말 없는 침묵 가운데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아마 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왜 자신이 이 짐승을 제물로 데리고 오게 되었는가, 그런 과정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이나 혹은 다른 여러 찬양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찬양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가축 중에서 흠 없는 수컷을 데리고 와서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번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데리고 오고 나서 흠 없는 것인가 딱 점검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거기에 안수한다라는 과정이 4절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 하면, 번제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데리고 온이 짐승을 자신을 위하여서 거기서 잡게 됩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잡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합니까? 5절 중후반절에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데리고 오고 안수하고 잡으면 제사장들은 피를 그릇에 모아서 회막문 앞단 사면에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후에 짐승은 다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 짐승을 데리고 온 사람에 의하여서 조각조각 나누어지게 되고, 제사장은 이 조각을 제단 위에 그 불에다가 태우게 됩니다. 제사장이 이 조각을 태우는 동안 번제를 드리는 사람, 이 짐승을 데리고 오고 잡은 이 사람은 또 다른 과정을 준비하게 되는데, 짐승의 뒷다리와 내장을 씻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씻은 모든 부분, 가죽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부분마저 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6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3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림으로 대략적인 번제의 이 프로세스, 진행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흠 없는 가축 중에서 흠 없는 수컷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물에 안수하고 그리고 잡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단 사면에 뿌리고요. 그 다음 이 데리고 온, 이 짐승을 데리고 온 예배하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을 다 각을 뜹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각든 고기를 단 위에 불에다가 태우고 그때에 다시 엉덩이와 이 내장을 다 제사 드리려고 이 짐승을 데리고 온 사람이 씻고 제사장은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하는 행위와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은 대부분 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주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과 각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어요. 데리고 오고, 잡고, 각뜨고, 씻고, 이 모든 더러운 모든 일들, 이것은 다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행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뒤에도 조금 더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배자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대의 예배처럼 목사와 찬양팀과 교역자들과 일부의 스태프들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면 예배자들이 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다리 딱 꼬고 앉아서 감상하고 즐기는 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성경적인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준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참된 의미가 살아 숨쉬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셨습니까? 또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아오셨습니까? 우리 예배에 대하여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자와 일부 봉사자들에 의하여서 준비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가 예배의 중요성을 돌아본다고 하지만 이 예배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서 올바로 가르치거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지금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2주간 서울 경기권 수도권 지역에서 현장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현장 예배가 금지되어서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다, 저주받은 행위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은 참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능력과 힘을 입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명령하신 예배의 그각 부분 부분 예배의 그 놀라운 그 포션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분야에, 세상적인 분야에 관한 이야기들이 강단을 너무나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청종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고, 이런 것이 올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배자가 잘 준비하고 기대하고 자신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나아오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어떤 율법주의적인 수단으로, 예배를 저주를 피하는 수단으로, 예배를 어떤 종교의 의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의 의미를 상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을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지만 잘못된 예배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예배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못된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에 너무나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헛되이 의미도 없이 모든 과정도 틀린 채로 종교적인 의미로 예배 정신 없이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채 그냥 불 위에다 고기 굽는 냄새나 피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는, 내가 받지 않는 이런 더러운 예배, 준비되지 않은 예배, 성경적이지 않은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닌 이 예배를 금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좀 저 예배당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의 문을 닫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행하고 계신다면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회예요. 아, 이렇게 예배가 드리기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때야말로 예배를 새롭게 세울 때이구나.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기 위하여서 새롭게 변모되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재헌신해야 되겠다. 정치 설교가 아니라요, 율법주의가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이렇게 정신 차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과정에 대하여서 장황하게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목적에 대하여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각각의 제사의 목적들에 대하여서는 배워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약에 보면 또 레위기 17장 11절이나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오직 피 흘림으로서만 죄사함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번제의 주된 목적은요, 속죄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 손에 의하여서 짐승에 흘리는 그 피로 인하여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이 있는데,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했는데 그것 대신에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그렇게 잡아서 피를 흘리는 행위를 봄으로써 아, 나의 죄의 대가가 이렇게 끔찍하고 참혹한 것이구나. 죄의 책임,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목적이 번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드려지는 번제를 통하여서 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성, 죄의 찌는 존재인가, 그리고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우리가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큰 모든 각 부분의 부분별 의미를 배웠으니까요.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구약처럼 더 이상 짐승을 데리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번제처럼 이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려서 잡는 일도 하지 않아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에 명령된 이 제사, 이 sacrifice, 이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대속물이 친히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번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이 끔찍한 결과, 이것과 함께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또 인간 속에 만연한가,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번제는요, 가장 자주 드리는 매일의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죄는 오직 죽음으로만 대속될 수 있고 우리도 날마다 이 죄에 대하여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속죄제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들을 구약의 제사 첫 번째 번제를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예배자에 의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가 된다.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결과, 이것이 이렇게 끔찍하고 처참한 것인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서 그 귀한 그 보혈, 그것을 흘려주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또 날마다 가장 자주 드려지는 번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하여서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어플리케이션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좋은 성경적인 예배의 모습들을 가득 품고 돌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통하여서 예배에 이런 것들로 실패하지 않는 성도 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돌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이 흘러 넘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억하는 성도, 삶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으로 사용되는 성도, 또한 바쁘고 곤고하고 힘든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세상 속에 휩쓸려 빠져 살아가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드리는 성도와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